오늘은 어느 면에서 좀 뜻깊은 날입니다. 매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오지만 또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일요일이 돼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날로 성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키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쭉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을 날이 이날이다 하고 자기가 죽을 날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사람은 다 죽지만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 살려고 태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을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려면 죽으셔야 돼요. 근데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또그 어린 양은 죽을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수 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처음 지켜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그에게 속한 사람 70명이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 거하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런 민족을 이루실 때가 이제 되었을 때 그대로 두어서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 가운데 넣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속박 가운데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탄압하던 사람이 파라오예요. 이 파라오가 이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며 맨 마지막에 이집트 땅에 있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재앙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의 심판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예비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가서 보니까 그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 이렇게 딱 해서 담가서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이 있으면 집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양문 기둥하고 위에 있는 인방에 이 피를 갖다 뿌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2장 23절에 파멸시키는 천사가 이집트 땅을 지나갈 때이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을 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pass over, pass 한다면 지나가는데 넘어가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그 달력으로는 1월 14일.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대체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죽이게 되고, 그래서 그 죽이고 나서 6시가 넘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기 때문에 14일 저녁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6시부터 15일이 시작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와 같은 빵을 먹고 누룩을 온 집안에서 제거하는 이와 같은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판과 더불어 예비책을 이제 마련해 주셨어요. 드디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파라오의 처음 난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여종이든 남종이든 누구든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피를 뿌리지 않은 집에 거하는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짐승의 첫 새끼는 첫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파라오가 혼비백산하게 됐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피를 뿌리지 않은 이와 같은 집에 거하는 사람의 맏아들, 그 다음에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될때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는 그와 같은 장면이 31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가나안 여정의 길이 1월 14일 날 밤에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되며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터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유월절을 영구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서 보시면 성경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은 옛 언약이란 얘기예요. 조금 더 길게 풀었으면 옛 상속 언약이란 얘기고, 뒷부분은 신약이에요. 신약은 새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마련해 놓으셔. 그게 구약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그것이 실체적으로 실증이 돼서 나타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집트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던 이 파라오는 마귀를 나타내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의 속박 가운데 지금 빠져 살고 있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야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사람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그 어린 양을 신뢰하게 될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핵심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어린 양 소용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 속에 갖게 될 때,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어린 양의 대신 속죄입니다. 언제 죽으셔야 되냐? 1월 14일 날 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력에 따르면 1월이 니산월 아니면 아비벌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언제 죽으셔야 돼요? 1월 14일에 죽으셔야 돼요.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기가 언제냐? 대충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른 시간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14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냐? 저녁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요일 날 저녁 6시라고 생각하세요. 12시간이 지나면 목요일 날 아침 6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목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4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3시경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여기 유월절 만찬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13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14일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만찬이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풍습에 관한 가장 유명한 학자라고 할수 있는 분이 에더샤임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증언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 출생 전에 유월절 풍습에 조그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일 한 6시쯤에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과 그다음에 채소를 곁들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은 언제? 14일이 끝나고 곧바로 15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는 그런 시점에 성대한 유월절 만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일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14일이 끝나면서 15일이 시작되는 그때 커다란 만찬을 했다. 만찬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14일을 예비일이라고 부른다. 성경에 그렇게 이제 예비일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보통 마지막 만찬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만찬은 14일이 시작이 될때 저녁에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과 그 다음에 쓴 채소를 곁들여 유대인들이 행하던 조그마한 것 같은 식사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mus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여야 되냐? 14일 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돼 있냐?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날이 이르렀다.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듭니다. 그래야 빵이 부풀고 좋거든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누룩, 효모 이런 건다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피와 그다음에 어린 양의 살과 이런 것들, 이 죄악의 상징인 누룩이 들어 있지 않는 이런 것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미리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될때 누룩을 모든 거처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그다음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밤을 보내고 그렇게 붙잡혔다가 그 다음 날 어떻게 3시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1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유다가 이미 수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그들과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만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또 하나 주시죠.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10절.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가 잘 갖춰 놓은 다락방 이걸 사용하도록 허가할 테니까 너희가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남자거든요. 남자가 여기 가서 보니까 물한 덩이를 가지고 간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에서는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을 길러가는 거,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고 물을 길러가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여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다 들고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상하게도 남자가 나타나서 물한 동이를 들고 가니까 금방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이 주의 만찬을 할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준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나귀의 임자가 이걸 가지고 가서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임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많은 경우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다락방이 예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두 사람이 어린 양과 그다음에 무교병과 그다음에 포도주스와 그다음에 쓴 나무를 이제 준비를 해서 14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일단은 유월절 만찬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하는 내용은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밤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죽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간이 돼서 식사하고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될 때가 되니까 매해 행하던 그런 유월절 만찬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로 모이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14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르매 그분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앉으셨다. 제자들은 이 만찬이 어느 면에서 마지막 만찬이 된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매해 지키는 그런 유월절 만찬 올해도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모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아 있고 예수님의 왼쪽에는 아마 가룟유다가 앉아 있는 이런 식의 이렇게 배치가 된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만찬이 이제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지금 죽는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이해 못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 목적을 너희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그 시간을 갖기를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왜 먹어야 되는가?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가운데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이거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을 해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의 목적, 그 목적은 뭐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달려 있어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기독교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예요.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땅왜 오셨냐? 처음 오신 이유는 죽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말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지킨다고 하는 거, 어린 양을 먹는다는 거, 매해 돌아오는 그와 같은 기념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유월절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듯이 내가 내일 오후 3시가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실, 왜 죽느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가운데 드디어 공생애 맨 마지막 날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을 죽여야 합니다. 어린 양이 죽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에 두 개의 기둥이나 인방에 갖다 뿌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문에 뿌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그 사실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될 때, 그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아직 뿌려지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속으로. 주여, 저 피를 내 마음속에 뿌려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죗덩어리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의 피보자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쌓아놓으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처럼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라 불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16절에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달력에서는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지만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더 이상 유월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걸다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더 이상 유월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거기 밑에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29절, 30절에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젠 다시는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유월절이 변해서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왕국을 만드시게 될 때는 왕국의 잔치를 베푸는 그와 같은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유월절의 그 예표가 유월절의 실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100%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해 주시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구약이 철폐가 되고 신약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가 보통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주의 만찬이라 부르는 그와 같은 규례를 제정하시는 내용이 17절에서 2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가서 보시니까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죠? 포도를 짜면 포도주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옵니까? 예, 그 포도즙, 예,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고 19절 그 이후부터 주님의 만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지켜졌는가? 유월절 이렇게 행사, 유월절 만찬을 행할 때는 네 번의 잔을 마시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잔을 나눠서 마셔요. 그 다음에 쓴 채소를 먹습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하고 114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셔요. 그 다음엔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 끝난 다음에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읽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만찬이 쭉 시작이 돼서 세 번째 잔까지 다한 겁니다. 그렇죠? 그 하고 나서 아마도 시편 115에서 118편 메시아 시편을 낭독을 했을 거예요. 그럼 잔이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그한 잔, 그 잔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거다. 이 주의 만찬을 지키라는 이런 규례는 사람이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직접 받은 거다. 곧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데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뗀다고 하는 게 영어로 브로크입니다. 브레이크 한다는 거예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여기도 찢겼다고 하고 떼었다고 하는 게 영어로는 브레이크, 브로크, 그 다음에 브로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위해 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을 주신다.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20절에 저녁 식사 뒤에 잔도 마지막 잔이겠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피하고 새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시대냐? 구약 시대였습니다. 구약. 옛 상속 언약이 지배하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옛 언약 하에서 살던 그런 시대, 그 구약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후로 새 상속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새 상속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가서 보니까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 그 상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철폐가 되고 새로운 상속 언약의 시대, 이 신약 시대가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왜꼭 피가 필요하냐? 히브리서 9장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이 언약을 비준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 듣고는 그리고 모든 것에 피를 뿌리면서 구약이라고 하는 옛 상속 언약을 비준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과 더불어 히브리서 9장 22절 가서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다시 말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래서 옛 상속 언약도 피를 뿌림으로 발효가 됐고, 새로운 상속 언약, 이 신약도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새 상속 언약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죄들과 불법들의 사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해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의 영원하신 단번 속죄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해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기억하는 이와 같은 행위라고 하는 거.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다 내어주셨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미천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살과 자기의 모든 피를 주셨다는 거, 이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의 재정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던 그런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그 사실을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빵 조각, 그 다음에 여기 포도 주스, 포도즙, 이 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거 먹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먹을 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내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제거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되었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만찬의 규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빵과 한 잔에 참여할 때 뭘 고백하는 거냐?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러한 고백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천주교에는 미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미사, 미사는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미사, 천주교의 미사는 화채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화채설은 뭐냐? 여기 빵 조각이 있고 여기 포도 주스, 포도 주가 있으면 사제가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 기도를 하면 그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세크리파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죄로 인해 헌물 드리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매주 모여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다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가 천주교의 미사예요. 무엇을 거부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이 돼서 단 한 번 드려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행사가 바로 천주교의 미사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제사장마다, 제사장이 영어로 프리스트예요. 천주교에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영어 이름으로는 뭐예요? 프리스트입니다. 신부, 사제가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까 빵 조각이든 뭐든 이런 거 제사 드리는 걸로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제사장들은 서서 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영원한 희생물을 드리신 이후에 앉아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을 몇 번?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얼마 동안?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 속죄,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 무결하게 제거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니까 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6절에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뒤를 바라보며 기억을 하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홀연히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무엇하고 기록이 돼 있냐.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가, 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앞을 내다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몸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여러 개죠.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빵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교파에 상관없이 교단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인종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뭐 학식이 많으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그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며 한 빵에 참여하게 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우리가 다 한 몸입니다. 그렇죠? 한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만찬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 죽으실 날이 시간적으로 24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이미 14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제 이 밤만 지나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도 침착하게 끝까지 하실 일 다 하시는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구약이 철폐가 되면서 어떻게 돼? 이제 신약이 열리면서 새로운 상속 언약이 예수님의 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들이 수없이 죽었는데 그 어린 양들이 나를 가리켰다. 여러분 1500년 동안 유월절 지킬 때마다 수없이 많은 어린 양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와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도들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이런 규례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면서 이 빵과 그 다음에 포도즙에 이게 참여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나의 재림을 기억하고 나라고 한 사람의 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이게 뭘로 바뀌어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바뀌면서 다시는 주의 만찬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한 빵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걸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주님의 만찬의 시간입니다. 제 설교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 시간에는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오늘 참 뜻깊은 날이죠. 2016년 마지막 주일에 또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만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 회원이든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든 침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지 않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여기 주의 만찬에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주의 만찬 집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찬에는 빵과 그 다음에 포도즙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둘 다 누룩이 들면 안 됩니다.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수한 살과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그 요소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누룩이 들지 않은 빵, 누룩이 들지 않는 갓 짜낸 이와 같은 포도주스, 포도즙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남규 형제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한 빵에 참여하려 합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셔야 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상함은 우리의 범법과 불법으로 인함이며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병에서 나음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여기 나눠주실 분들이 빵을 이제 배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찬송가 우리가 이제 214장 같이 하면서 빵 배급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가 다시 나와서 말씀을 읽고 우리 이 한 빵에 참여합시다 할 때 같이 한 빵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주의 만찬의 빵을 배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브레이크 하셨어요.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겼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이 한 빵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순수한 포도즙을 여러분에게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강재구 형제님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는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잔을 나눌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잔도 마찬가지로 분배가 다 끝난 이후에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 부르시면서 잔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Are you washed in the blood? 예, 피로 당신은 씻겨져 있습니까? In the soul cleansing blood of the lamb 해서 lamb이 L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 피,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씻겨져 있는가? 이 부르니 찬송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씻겨져 있습니까? 네.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고 다 같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순수한 포도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피 속에 들어있는 내 피로 말미암아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구약이 철폐가 됐고 새로운 시대 신약이 열렸으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를 생각하며 이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위원들은 들어가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이제 마치면서 찬송을 두 곡 하려고 합니다. 한 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날까지 해서 그 두 곡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렇게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6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86장 부르시고
512장 부르시겠습니다. 512장 그날까지.